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미주 비엔나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완성 목사님이 신호하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를 카세테이프에 담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용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703-698-5577 테이프 선교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0페이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제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욥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보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한 이 찬양은 다음 주일 11월 1일 저녁 6시 반 포토맥 밀스에 있는 힐튼 메모리얼 채플에서 가질 메사야 찬양 중에 한 부분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6시 반 이웃에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 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셨는데 첫째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둘째로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속마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아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편 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질 태도에 대해서 그러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취하여야 할 의무와 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너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5장 22절과 22절로 25절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시고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의 경우를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된 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권면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른 인격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의무에 더 충실한 사람이 바른 인격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함께 거하는 남편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아내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혹은 혼자 계시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원리는 아내를 이해하라. 평범한 말로 바꾸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인 아내를 깊이 이해하라.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주제로 이스라엘 대통령인 벤자민 네타냐후와 또 PLO 대표자인 아라팟과 그 다음에 레바논 이 졸단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세 사람이 오랫동안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단은 화해를 협약한 것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깊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은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깊이 그 아내를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한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한 The Living Bible 쉬운 영어로 번역한 Living Bible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husbands must be careful of your wives. 다시 말하면 너희 남편들아 아내에 대해서 조심해서 주의 깊게 아내를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Being thoughtful of their need. 과연 아내의 필요가 뭔지 그 아내의 마음속에 간절한 요구가 뭔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들의 니드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husbands likewise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아내와 동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In an understanding way.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분이 나에게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말을 잘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깊은 이해, 깊은 지식,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내의 요구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아내와 함께 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조용한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정직하게 대답은 안 해주겠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그 아내의 표정을 보아서 아 뭔가 내가 아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를 정말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자녀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아내 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영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성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영적으로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다시 말하면 남편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말은 아내의 영적인 인도,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아내를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사람은 결국은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고,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보게 될 때에 아담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와와 뱀이 있는 가운데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면 아담의 입장에서 여보, 그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남편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고,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줄 때에 남편이 아담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이거 먹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이때 보면은 아담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적인 상담 연구소의 창시자고 디렉터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ilence of Adam이라는 책인데, 그게 보면은 결국은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하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바른 인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는 남편의 인도를 받을 입장에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이 그 회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아무런 비전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사장님이 이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과연 내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지도를 받을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인 것을 이해하고, 우리 남편 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말을 보면은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된 자들은, 남자 된 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기도 생활을 더 깊이 하여 그 가정을, 아내의 그 영적인 필요를, 지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이해하는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육체적인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만드셨을 때에 남편은 아내를 깨닫는 자요, 감싸주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자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것은 고통과 수고. 물론 어떤 분은 가정을 갖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성에게는 이런 고통과 수고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너는 남편을 그리워한다, 남편의 애정을 갈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모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테슈카라고 하는 말은 longing, 사모한다는 애정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애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애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성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애정을 풍성하게 받는 여인은 항상 그 마음에 안정이 되어 있고 기쁨이 있겠지만은 뭔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면에 있어서 아내를 이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아내에게 위로하는 애정을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내에게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하는 말은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공포와 안정되지 아니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압박감과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당신 참 수고 많이 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한마디가 아내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반문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제 아내보다 1년 반을 먼저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1년 반 후에 제 아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달라스 공항에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제 친구가 라이드를 주어서 제 친구 딕 고월스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저를 데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가. 그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같았으면 좀 가서 말이지 악수라고도 하고 좀 이렇게 껴안기도 했을 텐데 그냥 그때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서는 뭐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 친구와 아내가 쑥스러워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동양적으로의 표현력이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이 심리적으로 아내들에게는 그 제 아내가 정말 혼자 한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했으며 마음이 안타까웠을 텐데 그런 말로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내를 깊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showing her respect. 그 다음에 RSV라는 번역에 보면은 bestowing honor on the woman.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라. 귀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라. 공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물론이지만은 일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내라고 한다면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방법 가운데 가장 평범한 것은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존경하는 말과 행동을 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흉을 본다거나 특히 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 어머니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그렇게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흉을 보면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보호하고 힘든 일을 남편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도 돌이라든가 깨어지지 않는 물건은 마음대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은 약한 물건은 잘 싸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은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잘 싸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취급 주의라고 하는 비행기 붙일 때 보면은 빨간 그 컵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프레자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빨간 거 이거는 취급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내는 더 연약, 우리가 세상에서도 깨어지기 쉽고 약한 것은 더 보호하고 어린이를 그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아내는 남자보다 남편보다는 약한 육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잘 보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대하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하는 말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동등한 영적 유산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이와 같이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New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면은 You share together in the grace of God.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아내와 똑같이 함께 가지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iving Bible에 보면은 Remember that you and your wife are partners in receiving God's blessings.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너와 내 아내는 동업자다. 네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다. 그러므로 그 아내를 그런 자이면서도 약한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할 때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의 의미를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만약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대하지 아니하면 그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 남편이 직장에 가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아내와 불화하고 싸운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꼭 그런 일이 있다면 전화로라도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왜 이렇게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래야만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불화한 가운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내 남편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옛 하나님의 귀한 종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 말을 적용하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화목한 가운데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상한 경우에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남편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구절이지만은 그 구절이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내를 깊이 이해하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와 심리적인 필요를 잘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과 행동으로 존경하며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야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범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일생의 선물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항상 막히지 아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